주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로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성실히 살아왔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진심한 마음에 있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가까이 하고자 이 자리에 찾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옵소서. 또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내가 그저 앉아있다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영이 나를 잘 알지 못하도록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면 신뢰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로 다시 한번 주님 되신 시간 우리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동일하게 내주기를 소원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 사용하시기를 소원하오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말씀. 시편 73편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들은 죽을 때라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누룩하여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힘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 길을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가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려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에 붙였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에게 내게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리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3권에 들어갑니다. 시편 73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가 시작되죠. 이제까지 시편을 읽어보면서 다윗이 저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다윗의 사건과 상황들이 좀 있었다면 3권에서는 아삽의 시나 고라의 시, 이렇게 다른 시 저작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인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로 좀 와닿을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 좀 더 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를 쭉 읽어가 보시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배경을 모르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고 어떠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합니까? 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직접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정결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뭘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이 넘어질 뻔했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해서 뭐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악인이 어느 정도 형통했습니까? 악인 형통을 묘사하는데 이 악인이 참 잘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의 고난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재앙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동일하게 겪으신 거 있죠? 어릴 땐 부모님한테 좀 혼나고 중고등학교 땐 친구들 때문에 힘들고 대학 갈 때 입시 때문에 어렵고 나와선 취업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만 하느라 어렵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 이게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없었어요. 어릴 때도 평화롭게, 학교도 건강하게, 진로도 탄탄대로, 결혼도 자연스럽게, 금방 안정되고, 사회적인 진출의 기회도 잘 열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성공도 경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순탄함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네.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다 원래 그걸 겪고 가는 건데 그건 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가죠. 전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불편한데 7절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아 내가 한 1000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2000. 이번 한 1억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2억. 야 이번에 나 대박 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 상상치보다 좀 더 많게. 여러분 사람이 보통은 야 나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대치의 최대치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인생은 어떻게 어때요? 매번 서프라이즈 그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한다고 표현해요.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남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항상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움 당한 일이 없고 그렇죠? 재물은 놔둬도 더욱 불안하고 무슨 일을 하면 자기 예상보다 더 큰 소득을 얻고 그래서 그 소득을 얻어서 놔두면 그게 또 알아서 불안하고 사람이 이렇게 살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만이 그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의 옷이면 엄청 건방져요. 그렇죠? 강포. 사람들 함부로 대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의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거죠. 그렇죠? 야 인생은 이런 거야. 삶은 저렇게 살아야 돼. 야 넌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게 인생과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다는 거죠.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포하게 대하고 교만하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성격 더럽고 건방지게 말하는 사람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처럼 듣는 거죠. 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잖아요. 세상 부러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저 비법이 뭐냐? 나도 좀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교만하고 광포한 말들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와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물처럼 마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도 있는 거예요? 평화롭고 성공적이고 영향력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표현하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 성공은 다 거둔 거예요. 삶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성취는 다 이룬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이 이상을 어떻게 해? 이걸 구절만 바꿔서 축복의 말씀이면 되게 좋겠다. 네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면 이게 다윗의 축복이면 좋지 않겠어요? 네가 항상 평안하고 응?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더하리라. 이게 축복의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악인은 이렇게 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이 이렇게 잘 돼요. 아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잘 되는 악인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유일한 그 유일한 디펜스가 뭔지 알아요? 저러다 결국엔 비참하게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평생 그렇게 나쁘게 살더니 말년엔 근데 뭐라고 구절합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끝까지 평생 그렇게 사시고 이렇게 평화롭게 가신 거죠. 인생 전체가 그렇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다가 고통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악인이지. 그러니까 그 악인을 보고 이 시인이 죽겠는 거야. 이 시인이 얼마나 죽겠어요.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게 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도대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미끄러질 뻔했다. 왜? 이 본인의 삶은 어때요? 본인의 삶은 볼지어다 악인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 불안한데 난 어떻게 살아?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다라고 쳐. 이 사람 어떻게 해? 마음을 깨끗이 손을 깨끗이.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가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뭡니까? 내면의 성숙을 얘기하죠.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뭐예요? 생활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의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자신이 볼 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들어온 생각과 잘못된 생각 이런 것 다 씻어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결케 간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거나 함부로 대거나 악하게 한 것이 없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손이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 어때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표현해. 재난과 징벌의 차이는 뭡니까? 재난은 하는 일이 되게 안 되는 거고 징벌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하는 일이 되게 안 되고 해서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면서 좀 주를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내가 정결하게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쟨 참 힘들겠다. 왜 저러고 사나 생각해요. 왜? 뭐 재난과 고난이니까 인생을 설명하는 두 가지 테마가. 일이 안 되고 그래서 힘들고. 그러니까 얘가 죽겠는 거지. 그래서 그만할까? 인생이 되지. 내가 스스로 말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다면 내가 주의 아들들의 세상에서 악행을 행하였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처럼 살자니 이건 악한 거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이게? 난 이게 맞다는 확신이 있는데 이게 맞은데 이렇게 안 돼야 되냐? 쟨 틀린데 왜 저렇게 잘 되냐? 이게 시인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7절에 내가 어찌하면 이를 할까요? 생각하여 내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고 표현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는 날이다. 주여 사람이 깨우는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는 그들의 형상이 멸시하리이다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 성소에서 이것을 깨닫고 마음이 해결됐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죠. 왜? 대부분의 제가 설교를 해본 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1절부터 14절까지 아까 악인들 얘기할 때 한마음이 더 쫓아오시다가 이 부분에서 같이 해결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14절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왜 나쁜 놈들은 잘 되냐.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같이 오셨는데 여기도 한마음으로 가봅시다. 이 사람은 뭘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뭘 깨달았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뭘 깨달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아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파멸에 던지시나니라는 구절을 어떻게 들어요? 아 결국 어느 시점에서 쫄딱 망하나 보다 이렇게 듣게 되죠.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죠. 죽을 때도 편안히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죽은 다음에? 아예 그 얘기도 들어가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요?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사람이 깨우내는 꿈을 무시하는 것이 주께서 깨시는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꿈을 깬다라는 표현 들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뭐가 부러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했다고 표현해요? 그들을 질투하였다고 표현해요. 질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질투와 사모예요. 질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게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게 질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열받았어요? 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열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리인데 왜 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난 못 먹고 못 사는 이 얘기한 거잖아요. 너무 자신 있게. 내 주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뭘 깨달았어요? 너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이 짓 하냐? 예수 믿는 거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강포하게 굴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부럽냐 저게? 난 저게 불쌍한데 넌 부럽냐? 인생 저렇게 사는 게 난 불쌍한데 그래서 난 네가 쟤를 좀 불쌍히 여기고 쟤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쟤가 부러워서 날 변화시키고 싶냐? 우리는 왜 이렇게 부럽습니까? 우리는 왜 질투하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죠? 하나님 왜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비판할 때는, 비난할 때는 거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써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언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얘기하죠. 하나님 왜 저들은 복받았고 난 그렇지 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습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저들이 저주받았구나. 내가 복을 받았구나. 저들은 교만하고 광포하고 악을 악인 줄 모르고 신나서 악 속에서 춤추는 어리광대 같은 삶을 살다 가는구나. 죽을 때까지 그걸 모르는구나. 죽을 때 아프기라도 했으면 깨달았을 텐데.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저게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땐 저게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 깨보니까 꿈에서 깬 것처럼 내가 왜 저걸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왜 그 꿈에 의미를 부여를 했지? 꿈 꿀 때는 꿈이 대단해 보였지만 꿈이 깨보니 꿈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꿈속에서 땐 그게 세계지. 꿈에 깨보면 그게 미망이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깨보니까 돈 있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영향력 좀 있다고, 악한 영향력 미치는 게 뭐가 자랑입니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산 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내가 내 기대보다 돈이 더 많이 먹는 게 왜 축복입니까? 깨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났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깨어났어요? 자고 있어요? 13절까지는 신나게 맞아. 예수도 안 믿는 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난 항상 뭔가 불만이었어. 하나님 계시면 날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맞아 맞아 맞아. 그래도 그 꿈에 계십니까? 이 사람은 깼어요. 거기서. 성소에 들어가.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뭘 믿는 건지 뭘 하자는 건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고 뭐가 실패한 인생인지 뭐가 성공한 인생이고 뭐가 실패한 인생인지 깨십시오. 그 꿈에서. 그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그 꿈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밑에 쫓아가서 나도 니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당신의 방법은 무엇이었어라면서 그들의 물을 마시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꿈을 꾸는 자라면. 어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런 거 하자고 그랬다고. 꿈에서 깨어나세요. 꿈에서 깨어나 보니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보니 아, 내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내가 손을 깨끗이 하면 돈 줄 줄 알았구나. 내가 마음을 깨끗이 했으니까 돈 달라고 그랬구나. 하나님한테. 내가 미쳤구나. 내 마음과 손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랬구나.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랬구나.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그랬구나. 하나님한테. 내가 미쳤구나. 내가. 자, 우리가 꿈을 꿀 때 이런 소리를 하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 얘기잖아.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느낍니다. 미쳤다고. 내 마음이 살려나요? 내 양심에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시하여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하나님 내가 진짜 짐승 같았습니다. 진짜. 짐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경우 대단해 보이고. 짐승들이 하는 거지 그게. 주여 주밖에 내 사모하리가 없나이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밖에 내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 대비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맨 앞에 뭐였어요? 질투였죠. 질투가 뭐예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사모한 거죠. 돈을 사모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모하는 거. 여러분 사모하는 거 알아요? 사모해봤어요? 간절히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지. 간절히 어떤 대상을 원하는 거.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질투하는 건 이제 전혀 아니죠. 그 돈을 사모할 때나 거의 질투했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내가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기쁘고 내 마음이 그 번다는 거에서 내 마음이 깨끗해진 게 감사하고 내 손이 깨끗해진 게 내 스스로 자부심과 감격을 갖게 되는 그것이 나의 가장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딩에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대비되죠?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지금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마음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세요? 셋 중에 하나는 하고 싶어요? 평안하던가 성공하던가 영향력 있던가 그거 사모하세요? 내 인생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 좀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람들이 막 나를 좀 추앙했으면 좋겠다. 영향력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사모하십니까? 그거 없으니까 뭐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 없으니까 복받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꿈에서 먼저 깨나셔야 돼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마세요. 그 꿈속에서 깨셔야 돼요. 그 꿈에서 깨셔야 돼요.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꿈에서 깨서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하나님이 날 변화시키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사용하셔서 크게 쓰시든 작게 쓰시든 이름 있게 쓰시건 이름 없게 쓰시건 하나님이 나를 또 써주시는 것 이것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내가 쓴 시 한 편이 천년을 넘어 사람들에게 울리고 내가 쓴 시 한 편이 성경에 기록되고 내가 했던 이 고민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우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지금 본인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지금 천국에 가서 그렇잖아요. 그게 복이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설교를 하고 한 몇 주 있다 이걸 또 읽잖아. 그럼 앞에 읽을 때 또 막 갑자기 맞아 이런 생각이 또 부러워. 맞아. 이거 읽을 때마다 부러워. 이 앞부분 그렇잖아요. 읽을 때마다 부러워. 응?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부럽잖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부럽잖아요. 안 부러워요? 난 부러운데 부럽잖아. 그것과 싸우세요. 일상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생활이란 걸 하다 보면 이런 게 부러워져요. 그렇죠? 생활이란 걸 하다 보면 이것이 부러워져요. 일상이 우리를 잠들게 해요. 지금 이 시인도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런 부러움들이 우리를 잠들게 해요. 우리 영혼을. 평안하고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게 복인 것처럼. 여러분 그때 아 내가 잠들었구나. 내가 지금 미망 꿈속을 헤매고 있구나. 주여 날 여기서 깨우소서. 주여 날 여기서 깨우소서. 주를 가까이함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닌 줄 알게 하소서. 내가 손 깨끗하게 하고 마음 깨끗하게 했으니까 돈 내노란 헛소리를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모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아,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인생의 진짜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구나.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이구나.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어느 날 손 깨끗하게 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일상에 여러분들을 잠들게 하는 게 있었다면 다시 한번 꿈에서 깨어나시고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며 이 땅에 주님밖에 내 사모할 자가 없음을 다시 고백하는 그 회복의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회를 쭉 해오시면서 이제는 개인의 기도들을 한 20분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힘들이 다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개인의 기도를 하라고 한번 더 말씀을 드렸던 건 혹시 중간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계기를 만들고 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대부분은 꾸준히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20분, 25분 정도의 시간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생각하시건 개인 기도하시건 깊게 기도하시고 절대 중간에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2, 30분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2, 30분 밀도가 다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시간 외에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사에서 여러분 놓지 마시고 2, 30분 정도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주시는 말씀 있으면 은혜를 향한 기도를 하시고 환경에 가는데 고민한 거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신 후에 한번 중보기도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통성기도 하실 분들은 통성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정도로의 크기만 아니라면 통성기도 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